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세월인데도 3.1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와 함께하는 성서 여행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이정표 하나라도 마련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주제가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용감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노래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우리가 괄호 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부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 때도 많은 거죠.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포된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주어이고 그리고 주님이 목적어가 되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 은혜를 넘어서는 더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건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주어 목적어를 바꾸면 주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하는 말이 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신앙적으로 주님이 나를 믿으셔요?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믿어주시냐면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그 부르심의 층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어쨌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고 믿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떨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름답고 특권적인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주 무겁고 힘겨운 일인 것 또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즘식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 전했다가 나는 이 세상에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가족들도 나를 싫어하고 나의 가깝던 친척들도 또 친구들도 나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따뜻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듣기는 원하지만 꾸짖는 말, 비난하는 말, 쓴소리는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위탁되어 있는 말씀은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한 말들도 있지만 대개는 비판하고 꾸짖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소리인 줄 알면서도 한사코 그 소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부터 여러분 에스겔까지의 대예언자들이 등장하고요. 다니엘은 묵시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부터 말라키에 이르는 12명의 소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자들의 운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예언자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앞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미래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함으로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의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예언의 성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 예언이 참다운 것으로 드러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서 예언의 특색은 뭐냐면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언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까닭은 그 죄 지은 백성들을 꾸짖음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던 징벌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예언자를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언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예언이 실패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는 그런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언서는 대개 그들이 각 나라를 향해 선포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려고 하는 요나서만큼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왜냐하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예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네 마디의 다섯, 히브리어로는 다섯 개의 단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네 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예언의 모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문제 많은 예언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가 어떻게 좌절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포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에 있지 않고 요나라고 하는 문제적 인간을 살피는 데 있어요.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사흘 동안 봐야 할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요나서가 쓰여진 것이 언제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대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722년,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때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 언제나 물이 범람해가지고서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 일구어 놓으면 황폐하게 변해버리는 홍수로 말미암아 그런 곳이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발 강가, 그리고 특별히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데라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홍수가 쓸어가 폐허로 변한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삶은 폐허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 정말 어떨까요? 자기들이 애써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놨는데 큰 물이 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쓸고 가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각 민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정말 꿈꾸듯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혼의 꿈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아름다웠던 삶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고국 땅의 그 아름다웠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 가면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국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 그 발강가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건 못지않은 참담한 상황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죠. 성벽들도 무너졌죠. 언제라도 외적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은 속절없이 무너져 있죠. 여러분, 바벨론에 살던 그 삶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삶이 그들 앞에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거두어 드릴 것 별로 없는 삶에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곤고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원망의 마음이 생길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조상들의 무능함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원망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고요. 자기들을 그 지경으로 몰아갔던 저 제국주의자들, 아시리아나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들을 억압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창조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차 있을 때 사람은 창조적으로 살 수 없는 법이에요. 요나서가 쓰여진 까닭은 뭐냐면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 앞에 들이대면서 직면함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극복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요나서가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이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또 진실을 수호하려는 사람, 진실을 따라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인 요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 가문이 대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가문이에요. 또한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진실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 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했어요. 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도시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사흘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큰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도시로 치더라도 사흘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할 텐데 고대 도시를 사흘길을 걸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성의 크기를 일컫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쑥 크다고 하는 말은 죄의 깊이와 크기를 얘기하기 위해 사용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지방에서 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3.1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살만한 곳이든가요? 때때로 저는 서울을 옛날 여러분 우리 88올림픽 유치했을 때 여러분 유치 경쟁에서 사마린치라고 하는 사마란치 위원장이 이제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들어보이면서 발음했던 그 발음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울 그랬어요. 소울. 그때부터 저는 서울을 소울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울이 뭔지 아시죠? 소울이라는 것은 성소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땅, 이것이 소울입니다.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발음을 그렇게 시키셨던 걸까요? 서울을 그는 솔 그렇게 발음을 이제 했는데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속에 분주함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이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는 일이 없어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자 그러니까 긴장하는데요. 쉬운 한자를 얘기해 보겠어요. 망할 망자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을 쓰면은 그 어떤 한자가 되죠? 그건 망각할 망자죠. 잊을 망자이죠. 그런데 망할 망자 밑에 있었던 마음심자를 좌측으로 끌어내면 심방변이 되죠. 심방변. 그리고 그 옆에 망할 망자를 쓰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그것은 분주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캐릭터에 망할 망과 마음심이 있는데 좌측에 있나 밑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신학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다, 그런 얘기예요. 분주할 망자와 잊을 망자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다, 그 얘기예요. 도시에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분주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만 잊고 살도록 만든다. 이것이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첫 번째일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동료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시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깜빡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도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내면화될 수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큰 성읍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그 성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삶의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니느웨를 규정하고 있는 악독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고 마음 아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이 성읍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원망스러운 대도시 바벨론,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게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나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의 진리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얘기는 성경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 돌림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부터의 멀어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합니까?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면은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겁니다. 요바로 내려갔고 요바에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얻어 타고 그는 도피해가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일었고 물결이 일었고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선원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에 있었던 기물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현실 도피하는 거죠. 너무도 괴로운 현실을 눈 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장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물론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요나가 먼저 뽑히죠. 그래서 요나에게 이 선장이 던지는 질문이 매우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이 요나서 1장에서 8절과 9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넌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요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이 질문은 선장의 질문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그 질문은 그가 여러분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왔지만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타자를 거울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렇죠? 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결국 뭘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인은 여러분 고대 근동을 떠돌고 있었던 여러분 정착하여 살지 못하던 떠돌이 난민들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히브리들을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대의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나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배미창에서 잠들어 있었던 요나. 그렇죠?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 선장의 선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얘기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까닭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책임적 주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요나처럼이라도 자신을 희생시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 나를 버리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여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성경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잠시 동안 예배 우리들이 학급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학급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학생들에게 3분 스피치 시간을 주곤 했습니다. 3분 동안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반은 학생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그런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정말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아이의 산수입니다.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은 그를 가리키고 있지만 셋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책임이 그에게만 돌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누추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장난스러운 아이들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정말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정말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돋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나 아닌 타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된 것이 내 믿음이 깊어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인 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자기의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엾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형제 자매를 바라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 이 세상을 바라봄입니다. 내 눈으로 형제를 바라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인 양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달아나고 있다가 시련의 풍랑 앞에서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 아니라 너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할 줄도 아는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흘 동안에 그 일을 이 요나서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내 관심의 중심이 되어 배려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음을 명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자꾸만 바치며 사는 삶입니다. 어긋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너는 누구냐고 자꾸만 물어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